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이제 미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큰 딸네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 제 딸이 둘째 아이를 지금 임신하고 있습니다. 세 딸이 있는데 제 가장 큰 딸이 저를 닮아서 가장 보수적이고 말 그대로 우파입니다. 우리 큰 딸이. 큰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문을 했더니 첫째 날 저녁인가 둘째 날 저녁에 갑자기 낙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에 이제 50개 주가 있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주가 뉴욕주입니다. 그 뉴욕주가 이번에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언제라도 산모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낙태할 수 있다. 이런 법을 이번에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찾아보니까 2019년 1월 22일에 미국의 뉴욕주가 어떻게 했냐면 24주 이상 임산부 낙태를 허용하는 패키지 법안에 쿠모 주지사가 이제 서명을 함으로써 임신 6개월부터 태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아이를 산모와 의사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낙태, 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낙태죄, 이거는 영아 살해죄인데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본물을 이루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러분 상식에 따라 아이가 얼마 동안 엄마 뱃속에 들어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이제 10개월인데 실질적으로 40주잖아요. 그렇죠? 뭐 39주 이제 40주 이러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빠, 39주 된 아이가 아직 엄마 배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탯줄로 달려 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이렇게 불러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있으면 나올 애인데 엄마가 나는 이 아이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병원에 가면은 그 아이를 갈라서 죽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법이 이번에 뉴욕주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게 파급이 되면서 버지니아 주 이런 데 이제 비롯해서 다른 주로 이제 다 파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뉴욕은 미국의 낙태 수도가 됐다. 낙태의 수도가 됐다. 이러한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왜 이와 같은 일, 여러분 39주면 말 그대로 내일 모레면 이 밖으로 나올 아이입니다.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엄마의 탯줄에 지금 달려있는 그 순간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페미니스트 좌파들의 이제 주장인데 태아는 아무리 커도 엄마에게 탯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 안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기 때문에 산모와 그 다음에 의사가 결정해서 언제라도 그냥 40주가 돼서 내일 모레 밖으로 나올 그 아이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그 방향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임신 14주까지는 그냥 뭐 아무 때나 그냥 낙태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낙태를 전통적으로 반대하던 아일랜드라고 하는 카톨릭 국가가 있습니다. 2018년 지난해부터 아예 낙태죄를 이제 폐지를 했어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 Natural affection. 그러니까 본성의 애정. 이거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엄마와 그 다음에 아기가 지금 여기 배에 들어있는데 이게 본성의 애정으로 돼야 될 문제 아니야. 이거 내추럴 어펙션을 가는데 엄마가 그 내추럴 어펙션, 이게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 이렇게 해서 그냥 싫으면 가서 죽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의 이와 같은 그 징조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여러 곳에서 지금 낙태를 시행하지만 어쨌든 그게 낙태는 죄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많이 자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계속해서 좌파들이 이걸 뒤집으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2012년에 4대4 이게 돼서 합헌 결정이 났고, 그러니까 또다시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위헌 결정을 지금 촉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4월경에 올해 4월경에 지금 좌파의 많은 대법원 판사들이 지금 좌파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낙태죄 이거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번에는 어쩌면 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그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존엄에 도전하는 두 가지 죄악이 있어요. 하나는 낙태고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하나는 낙태고 하나는 동성애예요.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시하거나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 교회가 반드시 알려야 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갖고 있었는데 귀국해서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낙태죄 이게 이제 합헌이 되는 거, 그래서 이거 반대를 하는 서명촉구 이메일이 제 메일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교회에서 좀 많이 좀 서명을 해주세요. 급합니다. 아마 4월경에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회라고 하면 목사나 교회가 이런 메일을 받고 그러면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이번 주일에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오시는 이 송혜정 선생님께서 목사님 답변 메일과 서명해서 보내시겠다는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메일 답변은 처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이걸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받았을 때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 교회가 사실은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책임을 더 느끼고 있는 터에 이걸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서명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것을 이제 도와야 될 그런 때인데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낙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그 때이기 때문에 혹시 오셔서 이렇게 증언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또 제가 이렇게 강사를 모시면은 그분이 또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다니시느냐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번 2월에 우리 정규재 씨가 하고 있는 그 펜앤마이크 거기 가셔서 또 한 15분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난해 5월인가요? 5월인가 6월부터 6월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가셔서 11시 반부터 1시? 1시까지 이 피켓을 들고 매일같이 1인 시위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또 좋은 교회에 다니시고 또 그리스도인이시고 생명을 사랑하시고 이런 분이시라 제가 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오셔서 오늘 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낙태가 무언지 이런 것들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서 올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또 우리 매체가 어쨌든 뭐 유튜브 구독자가 한 6만 명이 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시게 됐습니다. 성함은 송혜정 선생님이시고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공동대표, 그래서 보니까 뭐 고려대학교 다니시고 심리학 석사까지 하시고 나사렛대학교 또 겸임 교수 등 대학 출강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부모 교육 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꼭 국가중보 기도자라고 좀 소개를 해달라고 아마 매일같이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에스도 기도 모임인가 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가셔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좋은 애국 시민인 것 같아서 애에게서 오늘 모시고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 그런 일인가 우리 전문가를 좀 모시고 이렇게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혜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한 2, 3주를 두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발을 들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고 어디든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미리 사진 납세할 것은 얼마 전에 문에 눈을 부딪혀가지고 멍이 들어가지고 실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괜찮습니다. 눈이 멍이 들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선 동영상 7분짜리 한번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아가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혹은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제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말한다.
자기 아기를 그 엄마가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강요로 이루어진 게 많았는데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대로 갑니다. 산부인과 찾아서 내 아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뱃속에 있는 자녀를 내가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태아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완벽한 인격이라.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내장을 지으시는 그 순간부터 사람으로 성별하셨고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그 뱃속에 짓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사람이 끊어내는 심각한 죄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시대 가장 작은 자가 태아입니다. 태아를 낙태케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창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먼저 산부인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생명이 그 엄마 뱃속에 나오는 그 현장에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고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감동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몰라서 죽었어.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탁, 살인하지 마라.
1973년도에 로 vs. 웨이드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이제 낙태가 합법화되는 엄마는 미국의 국민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사람이 아닌 세포연구가 하다. 사람이 아닌 태아를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사람인 미국 국민인 어머니의 권리를 위해 보장되어야 된다. 당장은 짐을 더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태아에게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거.
낙태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지 그 심리적인 죄책감 이런 게 남는 거가 불안하거나 우울한 분위기가 생기는 거가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성이 있기 때문에 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질 않는 겁니다. 이게 온동 세상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합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가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태아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낙태된 아이들의 그 죽은 사체를 사진에 담아서 길에서 전시하고 캠페인을 벌린 그 단체를 이 낙태를 옹호하는 단체에서 이 신고를 한 겁니다. 너무 이제 끔찍한 걸 보여준다는 거죠. 낙태를 하는 그 행위의 결과로 나온 것들인데 낙태의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끔찍하다라고 말하는데요. 낙태가 끔찍한 일이지 낙태의 문제를 알리는 일이 끔찍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세계에서 최하위고 거기에서 낙태까지 합법화한다면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곧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민족과 국가는.
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성교육과 성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고요.
책임교육도 시작해야 됩니다. 콘돔을 나눠주고 피임약을 나눠주면서 성교육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피임은 100%가 없어. 임신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기가 나와야 돼. 아기 나오면 이 아기 누가 키울래? 엄마가 키울래? 아빠가 키울래? 감정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날 밤에 행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책임이 따르지 않는 성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게 됐다면 도망가지 말고 책임을 져야 지란 얘기죠.
산부인과 의사의 그 외침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태 시술을 해주었는데 그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강단에서 낙태는 죄다, 낙태는 살인이다 하는 설교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낙태가 우리나라에서만은 정말로 법제화되지 않고 생명윤리와 성윤리의 모범적인 국가로 남았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그렇게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낙태 산부인과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작년 5월 달에 헌법재판소에 낙태죄가 위헌이다 소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6월 달에 이 낙태죄가 폐지된다는 것보다도 낙태를 합법한다고 이제 저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낙태를 어떻게 법으로 합법화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일단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인 시위를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판결이 날 줄 알고 나갔었는데 판결이 안 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매일 이렇게 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제가 제대로 어쩌자나게 알지도 못하는 뭐 낙태가 뭐고 태아가 뭐고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고 제가 본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하고 있느냐. 낙태는 단순히 무슨 태아의 생명만 살린다 그것이 아니고 엄청난 거짓말을 우리가 지금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인하고 거짓말에 쏟고 그래서 또다시 낙태의 죄악으로 빠져들고 몸과 마음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죄악으로 끌려가는 무지무지한 것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때부터 세우셔서 이 일에 뛰어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동수 목사님과 매일 보내는 그 시점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해도 못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정동수 목사님과의 관계는요, 이제 이 일을 맨 처음에 이 일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냐면요, 저희가 6월부터 쭉 서 있었는데 갑자기 11월 29일 날 낙태죄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낙태를 합법화해달라는 이제 그 피켓을 두고 반대측이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3월 8일이 세계 여성 인권의 날인데 그날까지 100일 동안 서 있겠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나왔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랬는데.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 있으면 그 기자회견이다 무슨 시위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같이 매일 서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결국은 다 알아요. 근데 그날 이제 이석기를 석방하라 양성태 탄원하라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피켓 들고 있는 내가 굉장히 미워하는 아줌마들이 거기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그날도 거기 있는 분들이 그걸 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요즘은 안 그런데 자기들 이렇게 소속이 들어가 있는 뭐 피켓 밑에다 자랑스럽게 소속이 어디라고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옷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온다든지 리본을 단다든지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를 봤더니 서울시 종교조, 녹색당, 페미니스트, 여성민우회 뭐 이런 쭉 뭐 말씀 안 드려도 색깔을 딱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서 있었는데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무슨 정치적 싸움인가? 얘가 뭐지? 사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제가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거 뭐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기사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화가 났던 것은 너무나 어린 학생들이 그 피켓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등학생들이 왜 낙태 문제를 들고 나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끔씩 이제, 이렇게 뭐 기자회견 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 얘기할 때 들어보면은 하나 더 놀란 것은 낙태죄가 폐지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안 된다고 나오시는 분들은 다들, 다 개인 각자가 나오는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낙태에 관한 것은 저는 한마디로 이게 지금 뭐하냐? 이거는 지금 거짓말이다.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종교계 측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낙태는 생명윤리는 보편윤리지 종교윤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종교계에 쓰는 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축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황현이 우리 그 국회의 그 인권법무장관이 기독교는 혐오 세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차별하고 안 되고 이 낙태까지 막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너무 이제 어린애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말하는 게, 그러면서 저희가 서 있을 때 지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은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교회 단체에서 보내서 나왔다고 말하는 거죠. 우린 다 개인이 나온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개인이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다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서 보는 거 같은 건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말하는 것들이 일률적인 걸 보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어떻게 이유가 똑같으냐. 근데 그 이유를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든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그 애들하고 그 말하는 이유가 이제 크게 처음에 두 가지였습니다. 여성의 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태가 죄기 때문에 이 낙태를 하러 갈 때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못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오히려 이게 문제일 만큼 여기 낙태해 보신 분 많을걸요. 저희 나라는 역사적으로 낙태를 조장했던 나라입니다. 이미 60년대 말 70년대에 이미 다 경험하셨죠. 덮어놓고 나타가는 가난을 못 면한다. 둘 만나 잘 기르다 하나도 많다. 그러면서 이미 국가적으로 낙태를 암암리에 다 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도 낙태를 많이 하셨고요. 저희 올케언니도 낙태를 하셨고 제 친구도 낙태를 했고 낙태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호자로 따라갔을 때도 낙태한다고 했을 때 그게 불법이라서 제재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이 낙태가 우리가 이빨을 뽑아도 뽑고 나서 이빨을 보여주고 종양을 제거해도 이거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보여주는데 낙태는 마취하고 들어가서 누우면 회복실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본인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낙태한 아기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의료 혜택을 못 받는단 말입니까? 한 가지는 의료보험만 혜택을 못 받는 거지 낙태 비용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0만 원 선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낙태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뭐 낙태 건수가 줄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이제 피임도 이제 많이 발달한 것도 있고 이미 가임 여성의 수가 준 것도 있고 그걸 보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한때 굉장히 많았을 때는 저희 나라가 1년에 100만 명이 낙태가 됩니다. 하루에 3천만 명씩 낙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낙태율이 최고 1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이를 가졌을 때 넷을 가지면 셋은 낙태다 하고 하나를 낳습니다. 낙태율이 저희가 세계 1위입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마치 걔네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요. 낙태가 죄라서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어디 야매로 가가지고요. 무슨 꼬챙이로 찌르고 막 피를 흘리면서 그냥 온몸을 상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뉘앙스가. 근데 낙태는 낙태 자체가 여성의 몸을 해치는 것이지 의료 제대로 된 제대로 공부한 전문 의사한테 지금 그 시술을 받지 않는 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낙태 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여성들이 전부 쇠고랑 차고 교도소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낙태 죄로 고소당하고 교도소에 앉아있고 한 여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데 왜 말을 안 하냐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낙태죄로 누가 기소당할까? 가끔씩 의사들이 기소당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들도 1년에 한 10건 안팎으로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의사도 쇠고랑 차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없습니다. 근데 마침 낙태죄가 있어서 엄청난 뭐가 일어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드는 것도 낙태죄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조국민정수석께서 예를 든 것 같은데 어떤 그 헤어졌는데 남녀가 남자가 여자한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가 낙태한 것을 내가 고발하겠다. 왜냐하면 낙태가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건 어떤 걸 만난 줄 아십니까? 여자들은요 본능적으로 임신을 하면 내 아이를 지키고 싶은 건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지탄과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 파트너나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주면 얼마든 낳고 싶은 게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 파트너나 또 파트너의 부모나 또 내 부모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태죄가 있기 때문에 내 출산권을 보호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낙태죄가 없다면 내 출산권까지도 보호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진짜로 말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그 앞에서 이제 그 젊은 그 여자들이 20대 여자들이 오면은 들으라고 대놓고 말을 못합니다. 너무 싸나워가지고요. 예. 그래서 들으라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들아. 진짜 여성의 권리인 임신권, 출산권, 양육권을 주장해야지 왜 성관계를 가지고 남자 보고 콘돔 끼라고 해라 그럴 것 같으면 왜 내 몸을 해쳐가면서 낙태까지 네가 해야 되느냐 그건 노예다 그러면서 막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진짜 이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공격을 받아가 새로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낙태죄가 불법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술을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낙태하는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숙한 기술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성의 몸의 건강을 해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사가 백정입니까? 왜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유산하고 낙태하고는 다른 겁니다. 유산은 이미 아이가 내 뱃속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는 거지만 낙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아이가 죽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태가 태아가 이들의 논리는요 절대로 태아가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지금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아가 사람인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결혼은 남자가 여자가 하는 거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조금 있으면 밥은 입으로 먹고 똥은 똥꼬물어 산다고 가르쳐야 되겠다. 네, 그랬어요. 예. 이제는 제가 상당히 고상하고 점잖은 사람인데, 이 고상하고 점잖하게 말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세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대놓고 말해야 되겠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거짓말의 산이 이렇게 큰데도, 대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항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언론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언론이나 그런 데서는 이 거짓말을 계속 키우면서, 계속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10대, 20대, 제가 바깥에서 헌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고, 처음에 전단지도 안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은요, 젊은 여성들은 아주 불쾌하고, 아주 분노에 찬 얼굴을 쳐다보면서 받지도 않습니다. 예. 아주 저희를 경멸하는 듯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제가 생각할 때는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90% 이상은 낙태죄는 굉장히 자기들을 괴롭히는 거며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낙태가 관련된 거는 사실 가입 여성에 한했습니다. 남자들 문제도 아니고 또 나이 드신 여자들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왜 우리한테 죄를 덮어씌우느냐,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항상 많은 말하는 게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여자를 키울 수가 없는데 나와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왜 임신을 혼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걸 우리가 죄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이 여성 혼자 책임진다는 거죠. 그게 남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출산된 아이들은 국가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건강한 방향으로 가야지 아이를 죽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왜 자꾸 무조건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그 조금 급하게 된 이유는요. 이제 본격적인 거는 2월 초죠. 2월 초에 이제 드디어 2월 14일 날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거기서 그 낙태 실태 조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실태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거 국가 공인 그 통계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태 조사를 했으면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뭘 물어봤는지 어떻게 물어봤는지 그거 봐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통계 떡 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률의 75.4%가 우리 이 낙태죄는 폐지돼야 되고 개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이 지금 이거는 다 문제가 있고 개정돼야 된다고 원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오시죠? 그랬더니 18일 날 정의당이 또 이제 옆에서 착 밀어주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이라고 판결이 나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은 낙태에 관해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든 우리는 법안을 개정하겠다. 국회에 내서. 근데 그 법안 제정의 내용을 보면 모자보건법에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뭐 우생학적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강간이라든지 근친상간 이런 게 낙태가 허용되는데 이것도 24주 이내예요. 24주가 넘어가면은 그것도 낙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없애라. 그다음에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라. 이거 참 모호하지 않습니까? 사회경제적인 이유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해라.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요 12주 이내의 낙태는 95%가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법은 있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낙태의 문을 다 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법안 내겠다면서 헌재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요. 21일 날, 국제 앰네스티, 에서 아일랜드 지부, 그레이스 윌렌츠라는 여자가, 그 여자는 낙태를 복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낙태는요, 태아, 사람, 생명,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복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료시술 받고, 제대로 깔끔하게 낙태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여자가 와서, 우리나라 정보,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씨, 기독교로 혐오세력을 말씀하신 그 황희석 씨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인권위원회에 최영애 씨 만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속히 낙태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지금 추세다. 세계적인 추세하고 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계적인 어차피 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맞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거룩하게 끝까지 지켜내야지 마치 이 세계적인 추세가 마치 진리이냐 아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그 와중에 KBS가 그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헌재 앞에 촬영을 온 거예요. 촬영을 왔는데 그때 촬영 왔을 때 그때 저 상대편에는 고등학생들이 서 있습니다. 고등학생 하는 말, 지금 제가 했던 말 거짓말 그대로 외워서 하고 있는데 걔네들 한 30분 인터뷰를 하더니 우리를 인터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판 싸움이 났어요. 완전 전쟁터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공평하게 방송해야지 너가 이런 식으로 편파 방송하느냐 막 고성이 오가다가 억지 인터뷰를 따냈습니다. 인터뷰 안 나가는 거 뻔히 알았습니다. 알았고 다만 온 고등학생에 너네라도 좀 들어라 그 마음으로 그냥 악을 쓰면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했는데 그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어떤 기분이냐면은 종이가 콱 휘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한테밖에 부르짖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난감하고 그리고 왜 앞에서 피켓은 들고 서 있지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인데 한국 교회 뭐 하냐? 탄원서 한번 내지 못하느냐? 도대체 그렇게 많이 교인들 많다면서 성경 말씀에도 사망에 가라든가 구원하고 살육당한 자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가장 약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맨날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면서 어느 교회 하나 탄원서 하나 넣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날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도 탄원서를 넣어야 되겠다.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미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단체에서 이전에 사용했던 서명지를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내가 한 10명이라도 받았으라도 내가 이거 탄원서랑 같이 모두가 다 이걸 원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당장 그 서명지를 뽑아가지고 뽑긴 뽑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부터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카톡하고 왔는데 한기총 그 전당대회를 한다고 장충체육관에서 단체 카톡에서 그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 기독교인들 많이 모이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다. 무조건 갔습니다. 피켓 들고. 가면 뭐합니까?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총괄하시는 책임 목사님이 제 피켓을 보시더니 이거 내가 만든 피켓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피켓을 부탁할 때 중간에 일해주신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마구 아는 척하면서 목사님 나 이거 서명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테이블을 당장 마련해 주셔가지고 부스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서명하는데 거기서요 너무나 전부 다 무관심하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SD 기도 운동에 가서 이제 서명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1500명의 서명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랬고 한 가지는 갑자기 저희가 이제 가족 단위로 이 낙태 반대 시위를 많이 하러 와요. 엄마들 아기를 데리고. 근데 두 가정이 나오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정이 그냥 우리 같이 나오자. 애들하고 나올까 재밌다. 이렇게 해서 그냥 카톡에 올렸는데 그게 갑자기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나도 나갈게 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그랬더니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모였다가 흩어지면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자. 그래서 급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면 또 저희가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의 단체를 급히 만들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솔직히 그날도 누가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데 그날 갔더니 100여 명이 넘게 애들하고 와서 동료를 틀어놓고 배내 쪽으로 걸어놓고 이제 막 발언을 하고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는 살인이다고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틀 동안 받았던 서명지하고 성명서를 내고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서명을 했던 분들이 여기저기서 불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서명지를 교회에서 하고 싶다. 근데 공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불이 났게 뭔가 또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불이 났게 공문을 만들고 요청서를 신청 막 했습니다. 또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메일 같은 걸 보내고 좀 규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에다 보내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그 답을 이제,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그 전에는 답을 못 받았었는데, 한 분은 제가, 어느 대형교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부목사님이시죠? 이제 부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나놓고 가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고 하고 왔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 예배가 있더라고요. 저녁 예배가. 그래서 찬양이나 좀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에 앉았는데 그날이 그 새신자 그 예배 반이라가지고 워낙 교회가 크니까 그 새신자 반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데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세례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큰 애통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은 태어나서 복음도 듣고 세례도 받는데 복음도 듣지 못하고 세례도 받지 못하는 배속에서 이미 죽어놓은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내몰라라 합니다. 그 세례식이라고 얼마나 다들 좋아하고 아름다운 찬양에 꽃을 주고 선물을 주고 축하를 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또 항상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달려가서 목사님 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그 시간이 바쁘고 급해가지고 말씀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집에 와서 메일로 또 구구절절히 써서 보냈어요. 근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없으셔가지고 그게 또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문이 이렇게 높았나? 이런 생각에 다 교회 문을 다 응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제일 높은 게 교회 문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팍 구겨져가지고 그냥 구석에 콕 처박혀 있는데 정말 기도하는데 저 정동승 목사님 몰라요. 그냥 유튜브에서 말씀 들으면 너무 공감이 잘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 들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갑자기 정동승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메일을 보냈어요. 했는데 그 다음날 딱 목사님이 서명해서 보냈던 메일이 오신 거예요.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쏟아지면서 힘을 주셨어요. 아, 할 수 없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이렇게 세우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를 이렇게 초대까지 해주셔가지고 사실 좀 민망해요. 제가 막 하던 것도 아닌데 하려고 하니까. 근데 뭐 펜앤마이크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루어진 생방송에 근데 제가 아, 이게 자신을 부인하라는 건가 보다. 할 줄 안다, 못한다. 그거 아무 이유 없고 뭐든지 해야 되는 때가 왔구나. 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여기 오기로 하고 일주일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있냐면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일파만파로 이게 전지면서 저는 성냥불이 켰는데 지금 산불이 났습니다. 각 지방에서 목포에서 춘천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뭐 저 포항에서 근데 오시는 그 어떤 연합 집회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 서명을 받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게 단순한 그게 말이 아니라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절절한 마음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 일은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진짜 눈물로 고소하는 글들을 보내면서 오늘 아침에는 춘천에서 그 서명 받는 거 쫙 연합 집회가 있는데 받은 거 사진 보내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오늘 연세종합교회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교인 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세종합교회에서 어제 저녁에 윤석정 목사님께서 전체 교인 서명 받는 걸로 결의를 하셨어요. 예.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그 전에 그 이 중간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제 약간 그 공신력에 대해서 뭐랄까, 목사님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내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설명이 안 된다. 어떤 단체에서 어떤 경로로 일을 하는지를, 진짜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저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관련된 단체들 이래저래 이렇게 하여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알기는 해요. 근데 연락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 동의라기보다도 그분들도 합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명을 받는 건 지금 우리고 또 그분들 물론 성명서 내고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아내고 있거든요. 많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서명 어디 나가서 이제 낙태와 관련된 뭐 낙반연이라든지 뭐 동반연이라든지 여러 단체 있거든요. 여러 단체들에 함께 한다고 말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공신력을 가지고 이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고 있는 거고 오늘 그 연세 중학교 같은 경우는 윤석정 목사님께서 그냥 성도들 그 자리에 앉혀놓고 종이 돌리시면서 서명해라고 하시고 그리고 서명 용지를 이거 한 장씩 다 가져가서 다 하나씩 다 받아서 가지고 오는 걸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열어주심이 얼마나 저희한테 큰 힘이 되냐면요. 또 다른 대형교회들 얘기했는데 대형교회에서 전체 교인 서명이 아니고 어떤 한 부서에서 이제 부탁을 했으니까 한 부서에 조금 받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전체 서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확답은 없었는데 이 연세중학교에서 한번 딱 열어주니까 이게 본이 돼가지고요. 말씀드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진짜 너무 힘이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하신 거 보면은 반드시 이걸 막아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도 사실은 낙태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낙태가 우리 그 일반 생활의 관심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리고 너무 일반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그리고 제가 길거리에 서 있으면서 맨 처음 느낀 게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낙태에 대한 양심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 뭐 그러면 낙태할 수 있지. 그게 바로 국가가 저지른 제약이었습니다. 그 산하제한이라는 거. 먹고 사는 걸 먼저 생각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전에 먹고 사는 게 급해서 그 문제 해결로 낙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 내주고 눈 감아주고. 근데 제가 낙태죄를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있었던 거야 했더니 1953년 9월에 헌법 개정될 때 낙태가 죄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53년 7월에 휴전이 되었는데 53년 9월에 헌법 그 개정되면서 낙태가 죄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낙태죄를 폐지하게 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저도.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 했냐면은 하나님 혼자 싸우셨구나. 어떤 때는 왜 이게 위헌 판결이 안 내고 이렇게 넘어갔지?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많은 것을 그냥 현실을 보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너무나. 그러나 이번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대장이 예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낙태가 죄라는 거 우리가 너무 안 가르쳤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부지런히 가르칠 때가 왔습니다. 동성애는 죄악이고 낙태는 죄악이고 너네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거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분을 잘 못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거짓말로 완전히 세뇌를 시켜가지고 죄악증으로 집어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 실험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실험인데 막대기 두 개를 놔놓고 하나가 분명히 긴데 어느 게 더 길까요? 그러면은 긴 거를 정답을 말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오답을 말합니다. 이게 길다고. 처음에는 이상한데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어봤을 때도 또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분명히 긴 걸 정답을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오답을 말하면서 이게 정답이라 그러는데 그 실험자가 오답 말한 사람은 네가 맞다고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실험 몇 번 하고 나면요. 어느 게 더 깁니까? 그러면은요. 오답을 이게 더 깁니다. 그 사람도 결국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요. 이 거짓말하는 이 집단들은요. 갑자기 말한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 아이들을 오랜 시간부터 지금 교과서도 열어보면 엉망이거든요.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결과가 오늘의 이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생각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보다도 그 아이들이 그 거짓말에 대한 신뢰가 훨씬 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낙태가 합법화되지 않습니까? 저는 낙태 합법화가 뭐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낙태 합법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만든다. 그거 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안은 한번 제정이 되고 나면은 닫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법안 하나 개정되는 게. 그래서 소 잃고 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면은 엉망이 지금 백전 백패인 것 같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일어나고 정말 생명 윤리 말해서 다 일어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명이 많이 모아지면 이것을 헌재에다가도 저희가 제출하면서 헌재도 압박할 것이고 마침 자유한국당에 황교안 씨가 이번에 그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도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아마 저희 그 사랑심내교회에서는 이미 다 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한 장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하셔서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저는 저를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이틀은 여러 가지 타이틀을 달아봤지만 저는 국가중보기도자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밤 SD기도운동에서 매일 밤 국가기도를 놓고 철학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개인기도는 아니겠지만 국가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응하리라고 하셨으니까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제가 기도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좀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분위기를 몰라가지고 교회 통성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우선 통성 기도 안 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통성 기도를 하지 않고 제목을 일단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낙태죄는 합헌이라 판결하게 하소서. 저기 낙태가 용도요. 이미 처음에 이 낙태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나온 기도 제목인데 이미 낙태죄 폐지를 위해 여러모리 하고 노력들은 어리석게 하시고 그것을 막아쓰고 파수하는 노력들은 형통하게 하세요.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형통하고 하고 계시고요. 또 서명운동에 많은 사람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응답하고 계시고 이게 판결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계속 응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